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는 제목으로 시편 8편의 말씀을 저들이 이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저희 몇 주 전에 시편 8편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3절서부터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저희들이 또한 성경의 그 답을 저희들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녀들이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요,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을 지으신 그 성경 진리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도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가정과 교회가 잘 연합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 거룩한 그런 숙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늘과 하늘의 달과 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배어 있는 주님의 영광을 이제 생각을 하며 이 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달아놓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제1권은 1편서부터 41편까지의 그 내용은 바로 이 창세기의 그 주제가 쭉 면면이 흐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출레민신, 그리고 이 시편의 다섯 권, 그러니까 첫 번째 권은 바로 이 창세기의 그 주제가 흐르는 가운데 바로 이렇듯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세계에 대한 것을 매우 압축해서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친히 달아놓으셨다. 운행하잖아요. 천체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행을 달아놓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아름다우신 손길이 여기저기 깊이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곳에 잘 배어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이 모든 아름다운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천체의 규모를 우리는 알고 있죠. 더욱더 많은 그런 발견이 있었고 어떤 지식의 그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천체의 규모를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토록 광대한 하늘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냐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들은 지금도 주께 합당한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 중에 매우 과학에 과학에 주도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칼 사간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천체 물리학자였어요.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적인 철학을 매우 깊이 어떤 그런 과학적인 배경에서 펼쳐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희미한 푸른 점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배경은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쌓아올린 천체 관측 로켓이 있었습니다. 보이죠? 1호라고 1990년에 쌓아올려서 그것이 이제 멀리까지, 가장 멀리까지 이제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천체 관측하고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해 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토성 근처까지 날아간 바로 이 위성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지구 이 나사본부로 전송을 해요. 근데 거기 전송받은 그런 사진에는 이 뭐 토성 근처니까 거의 이 막 그 60억 킬로미터를 날아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 멀리서 지구를 향해 찍은 그 사진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암흑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주 희미한 푸른 그런 선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점 같지도 않은 점보다도 더 희미한 그 존재가 지구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지구가 뭔가 그게 뭐 우주 속에서는 정말 존재조차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배경에서 이 칼 사강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각으로 희미한 푸른 점이라고 지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광대한 우주 속에서 도와줄 존재는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구는 지구 자체로 먼지 티끌보다 작은 존재로 이 우주 속에 존재할 뿐이고 그저 그렇게 존재하다가 사라질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무신론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뭐 우주와 자연에 경외심을 지니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외함은 하나님 없는 그런 경외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구나 별이나 천체와 같은 우주에 대한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지만 환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때 바로 이 무신론자들의 그런 모습에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과격한 어떤 그런 자연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뉴 에이지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이 뭡니까? 자연과 사람은 합일이다 그랬어요. 힌두교 사상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발현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할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워버리고 사람이 하나님 자연도 하나님 그게 바로 뉴 에이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선 그 비틀즈가 비틀거리면서 계속해서 노래 불렀잖아요. 예, 아까 저 팝송 들으셨다는지 저도 비틀즈를 잘 들은 적도 있는데 그 가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다 영적인 세계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이매진이라는 것도 참 좋았는데 그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다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 봐라. 뭐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예,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듯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를 때 자연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온 우주는 그저 광대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미처 사람이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우상이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창조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지어진 것들의 존재 목적을 바로 깨닫고 사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오묘한 이 천지의 만물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던 다윗은 이제 주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즉 사람을 생각하니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4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이 광대한 우주를 펼치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있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면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 사람이 이 우주 속에서 이 미미한 존재인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또한 이렇게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답을 5절에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일은 시작되었고 이 일은 앞으로 완성이 될 그런 일이에요. 다윗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에게 이제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완성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원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어떤 그런 과학의 진전을 통해서 사람이 지위를 더욱더 높이고 사람의 능력을 더욱더 과시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넘보려고 하지만 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듯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우리가 겸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미미한 사람인데 주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삶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서부터 이 8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감당하게 된 그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6절부터 8절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왜 익숙하시냐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때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을 여기 시편에서 다윗이 다시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세기 주제가 지금 이 시편에서 합축되어서 여기서 또한 기록이 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명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네, 아멘. 이렇듯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내용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렇듯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런 영광된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들로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영광된 일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그만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기보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 길을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왜 자기가 지음받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사람들은 그 인류는 그 길로 계속해서 온 것이 인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의도를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비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회복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십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고자 예수의 죽으심도 가로막으려고 했고 십자가의 복음도 가로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사람도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멸하시고 마귀의 그 같은 일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키심으로 사람은 창조 의대대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회복이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만드는 길로 사람은 어떤 면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사람의 회복을 꾀하면 하나님과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 주께서 십자가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세상은 가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복음을 가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영국에 폭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요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국에 큰 폭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영국의 별명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의 어떤 폭동의 그 문제, 이게 뭐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모든 면에서 다 가라앉아버리고 범죄를 증가하고 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뭔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영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괜찮다고 묵살해버리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가는 길로 따라오면 된다고 하는데 따라가다 보니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깊은 문제는 사실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뿌리에 있어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골목 문제는 영적인 피폐함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영적인 피폐함의 대표적인 일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유럽의 그런 이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 영국이 하는 일이 영국에 정교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정교회가 있습니다. Church of England죠. 영국 성공회 뭐 정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성공회 이 정교회에 이 여러 가지 그런 그 교파로서 분파로서 나온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분파들도 미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Church of England가 영적인 어떤 그런 도발을 해요. 어떤 도발을 하냐면 이제는 Church of England라는 그 이름 대신 Church 교회라는 그 말 대신 다른 걸 쓰자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church 대신 뭐를 쓰냐면 community of England.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항상 리더가 많은 그런 privilege도 있고요. responsibility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듯 그런 그 말을 쓰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 풍조 가운데 복음을 막는 분위기가 날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폭동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랭클린 그레이함 전도 집회 아시죠? 우리 투산에서도 한번 왔죠. 몇 개월 전에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도록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프랭클린 그레이함이 이제 영국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할 때 돌연 취소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프랭클린 그레이함이 집회를 하게 되면 보나마나 자기 아버지 빌리 그레이함처럼 복음을 얘기할 텐데 복음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호모포빅 이게 뭐죠?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감 섞인 그런 말을 할 것이고 이슬람익 포빅,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대한 회교대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소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투어가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 그런 학대 속에서도 복음 집회를 사모한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회복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이 글래스고우, 영국의 글래스고우에 한 7천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사는 미국도 그래요. 뭐 영국의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미국도 복음과 예수 진리를 버리고 거짓 정체성으로 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이 사회 풍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원, 미국 세넷 청문회에서요. 세넷 히어링에서 며칠 전에 그 있었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청문회에 그 주제가 뭐냐면 이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립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 내용을 누가 정하느냐, 이 그 문제 놓고 이 문제가 생겼어요. 공립 도서관에 책을 갖다가 비치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서원들 있잖아요. 라이브러리언들이 있는데 이 어떤 책들이 계속 있냐면은 동성애 뭐 옹호하는 그 내용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심해져 가지고 동성애자들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책들을 비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가고 어른들 가고 다 가가지고 그냥 그거 펴놓고선 보는 거예요. 그 외설 잡지보다 더 심한 동성애자들 간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 묘사. 근데 그거를요 하도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인데도 이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 너무도 기가 막히니까 그거를 읽었어요. 그대로 책을 펴놓고 전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듣기도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일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상원 의원이 읽어요. 너무 끔찍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고 갖다 놨으니까 이거는 부모들이 간섭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이 자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서관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소수 특정한 어떤 그런 그룹들이 다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퍼블릭 라이브러리라면은 여러분들의 텍스 머니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정치적인 의도와 그 다음에는 잘못된 그런 사상 가지고 잘못된 거를 다음 세대에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위험한 그런 일에 그렇게 익스포즈 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이게 퍼블릭 라이브러리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림픽 얘기했잖아요. 개막식 때 그 드래그 퀸들이 나와가지고선 그러고 있고 폐막식 때는요 또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완전히 어떤 온 인류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포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겠지 하고 있기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럴 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신뢰하는 죄의 종들이 되어서 살고 세상 풍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해 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면은 나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또 아담과 이브 사이는 어땠습니까? 서로 간에 아담과 이브의 사이도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 일들과 그런 관계가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실된 것이 예수 믿으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회복해 가면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구주가 되시면 그 사람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회복이 오고 생애의 목적 따라서 하는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정도가 왜 미미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하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뭔가 회복이 좀 잘 덧붙이는게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듯한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과 이 회복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선한 존재로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바로 주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까지예요. 우리 그때까지 우리 매일같이 우리가 조금씩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절대로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도 없이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물질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같은 사실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성도님의 이름을 주목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죠? 그게 바로 이 우주 전체를 여시고 그 안에 모든 은하계와 태양계를 공간에 다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조롱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주님의 영광된 보좌에 함께 영원히 있으며 지낼 것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모두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을 때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즉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존재 목적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이 십자가의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케 하실 줄을 믿으면서 이 시편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이 구절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백을 함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백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이제 주변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리 서로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서려 있음을 보시면서 할렐루야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